우리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담의 모범이 되십니다.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처럼 상담을 하면 상담을 잘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상담을 또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상담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아, 예수님이 모범인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하는 것이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관심에서 내면적인 관심으로 변형 옮겨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관심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속의 관심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만 몰입하게 되면 그 핵심을,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핵심을 보셨어요. 우리도 내면을 봐야지 겉으로만, 겉으로의 일들에, 겉으로의 치장에, 겉으로의 드러나는 곳에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면의 관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표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도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묻지 않았냐면 제자들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물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 뭘 해야 영생을 얻는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표면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란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표면적인 것에 지극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가 이걸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제 이 부자 청년의 대화였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있는 A마을에서 B마을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제법 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을 원주민한테, 이제 안면이 있는 원주민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좀 알려달라고. 내가 지금 그 B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하던 일 마저 하고 당신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10분을 기다려요.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리고 아직도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완전히 선교사님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입이 이만큼 나왔지만 그래 알았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세요 하더니 이 사람을 인도하고 인도해서 B마을까지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감명을 해서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아이고 여보시오. 아니 애초에 왜 나한테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나는 당신이 길을 가르쳐준다고만 했지 날 이렇게 데려다 줄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애초에 길이란 없습니다. 길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마을까지 돌아가게 하려고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끝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이 기다렸던 것이고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영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면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핵심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모셔서요,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성경도 읽어보세요. 기도도 해보세요. 교회도 나가보세요. 하지만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속에서 결국 변화는 그 속에 주님이 거하실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관심으로 이끌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 청년에게 하는 모든 말이 한마디도 헛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뭘 보게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이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 한 분.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의 핵심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은 영생 그 자체, 문제 해결 그 자체만 생각해요. 그러면 좋긴 하겠죠. 애 잘 크고 집 평안하고 문제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생명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생명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사물을 밝게 보는 거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사물을 밝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이 꺼져 있는데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빛을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선한 이는 바로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해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해도 딱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일단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조, 그가 해왔던 보조, 그래도 저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방법 한 10개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방법 한 20개만 알 것 같으면 되겠는데요. 방법 한 30개만 알 것 같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방법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그게 한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어서가 아니라 아 주님이 방법 말씀하셨네요. 그 방법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진짜 핵심은 내면의 가치 거기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어떻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당장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잘 지켰는데요. 그거면 됩니까? 당장 반응이 그거잖아요. 방법을 얘기하니까 표면적인 거 같이 이렇게 예? 보조를 맞춰주니까 당장 저는 그건 원래 잘합니다.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핵심은 뭡니까? 모든 탐심을 버리고 모든 세상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따로 묻는 게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일에 이 부자 청년도 주님은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초청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연민들을 그건 다 그거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그래도 주님이 또 주시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놔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또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처음엔 그냥 여객선 사건인 줄 알았죠. 근데 좀 캐보니까 아 부정한 부패한 선사가 있었어요. 또 그걸 또 캐보니까 이 선사 뒤에 뭐가 있었냐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를 또 막 캐보려고 캐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엄청난 자본력에 의지하는 그러한 세상 물질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의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파 이단이 지금 자기들이 초비상 상태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고 하는 그러한 파인데 구원파 이단인데 대뜸 또 이게 구원파라고 하니까 다른 데서 또 들고 일어났어요. 뭐 대한 기독교 침례회라고 또 이제 파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뭐 연예인이 한번 거기에 뭐 인터뷰도 하고 막 인터뷰인가 뭐 SNS에 뭐 글도 올리고 그랬다. 우리는 그 구원파랑 다르다. 그 유병헌 유의 구원파랑은 다르다라고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건 고작 하나예요.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구원파, 유병헌 구원파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사업을 하는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남은 동안 우리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이단이 됐는데 거기서 아이 난 돈 모으는 건 싫다 해서 빠져나간 게 이게 대한 한국 침례회인가? 하여튼 다른 구원파 이단인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사용하지 않거나 결국은 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 박옥수 씨도 다 그런 계열인 거예요. 구원파 이단. 구원파 이단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끝났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장소와 일자만 알면 그럼 나는 구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면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가 몇 월 며칠 누구의 설교에 의해 혹은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끝! 그러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도 이제 아주 행할 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우리를 와서 구원의 약속은 다시 받으세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를 알아야 당신이 구원 받은 거지 그리스도는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제가 다니던 예전에 청년부터 다니던 한 청년도 동기도 거기 끌려갔어요. 좋다고 끌려갔어요. 좋다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선교사도 되고 막 그랬어요. 거기도 선교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까지. 교회가 커요. 무지하게 커요. 사방에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파 이단인데 이 구원파 이단이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도에 있는 겁니다. 아, 우리도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또 물어보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왜 정통으로 믿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믿는 걸 왜 믿지 않습니까?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해서 또 자기들끼리의 그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모임이 커진 거죠. 그 모임이 아무리 크다 해서 그게 정당화 되겠습니까? 아 구원파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구원파 성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구원파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재산이 너무너무 많고 그 수가 너무너무 많으면 그게 정당화 되겠습니까? 정당화 되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혹이라고 합시다. 혹이, 혹이 이만하게 크면, 목 뒤에 혹이 이만하게 크면 그러면 이건 정상인가요? 머리에 혹이 이만큼 나오면, 배에 혹이 이만큼 나오면, 팔에 혹이 이만큼 나오면 그럼 그건 정상이에요? 크니까 튼튼하고 딱딱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흉측하죠. 끔찍한. 그거는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본질을 위협하는, 내 원래의 기능을 위협하는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것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길이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헌금만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찬양만 열심히 들으면 구원 받는 겁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그럼 구원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표면적인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이 열리고 열리고 찬양을 할 때가 있고 찬양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교회를 나가야 될 때가 있고 교회를 떠날 때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성숙으로 더 큰 성장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때로는 평생 다니던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도 인도함을 받아 움직이면 거기서 또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정말 이거 못 드리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배를 새로운 예배로 바꾸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때로는 그만할 때가 있어요. 그 그만하라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세포는 다 순종해요. 순종한다는 건 힘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그 이단적인 생각도 처음에 이렇게 혹이 나올 때 몇 번 주의를 줬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아,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서서 막습니까? 아, 예를 들어, 집을 떠나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집에 안 들어가고. 아, 근데,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아,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라고. 이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악한 영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만 읽고 이제 공부도 좀 하세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난 성경 끝까지 읽을 거예요. 난 성경만 읽을 거예요. 공부도 안 할 거예요. 난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업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순종하는 하나님 뜻을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하늘에 받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것이 몸에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생길 것은 생기고 이것으로 생겼다가 또 저것으로 생기고 다 그렇게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예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혔어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뒤집혔으니까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됐죠. 처음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천정이고 여기가 바닥이었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천정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천적이 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잡하죠. 방향감각을 잃었을 때 그 주인공인 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여기서 살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끝으로 가야 됩니다.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지금 저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글로 가면 이제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 갑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배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 선수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렸어요. 영화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주장하는 사람들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야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가고 처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우리 구조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 영화 보셨어요? 모르시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에서 뒤집혀가지고 목사님을 따라갈 것이냐 남아야 될 것이냐 남아있는 사람 남아야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또 떠나야 가야겠다고 목사님을 따른 사람이 있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배에 물이 차가지고 남아야겠던 사람들 싹 잠겼어요. 이제 목사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맞은편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미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 목사님과 이 일행들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수 부분으로 가야 돼. 이게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린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길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름은 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더 가라앉아서 그것도 가라앉게 됐어요. 마지막 이제 이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있는데 마지막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계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럼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그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 문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 목사님은 열고 그걸 돌려서 열고 그 목사님은 떨어져 죽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은 목사님. 아 목사님이 살아야지. 끝까지 살아야지. 같은 목사님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잘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네. 그게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 자기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문이 열리고 나머지 사람이 나왔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위로 가서 두드리니까 정말 배가 기울어가지고 프로펠러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대가 위에 있었던 거예요. 두드리니까 위에서 철문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조됐어요. 참. 우여곡절이었어요. 인생은 우여곡절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이랬던 사람이 내려오고 지금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되고 또 옛날에는 별 보렸던 사람이 너무 잘나가게 되고 인생은 우여곡절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엎치락뒤치락해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으면 좀 더 살아보세요. 저는 무수히 많은 연령대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요지경이더라고요. 요지경이. 더 살아보세요. 더 살아보면 별의별 일이 닥쳐요. 그냥 뒤집어져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먹히지가 않아요. 결혼을 잘해야 뭐 행복해? 천만의 말씀. 애를 잘 낳아야 행복해? 천만의 말씀. 애를 잘 키워야 행복해? 천만의 말씀. 아무 방법도 먹히지가 않아요. 된 것 같아도 안 되고 안 된 것 같아도 되고 별 볼 일 없던 자식이 엄청나게 호각을 시켜주지를 않나 또 너무 믿었던 그 무엇인가가 너무 또 고성스럽게 하진 않나 그러니 어떤 것도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면적 가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아 주님만 따랐습니다. 두 번 다시 못 사는 거예요. 환생 천만의 말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시 살려고 하면 살겠어요? 네? 어려서부터 다시 살라고? 천만의 말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서 주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내면의 가치, 표면적인 것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을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오늘도 오늘 몇 가지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붙드세요. 내가 교회에서 몇 가지 방법을 알아야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붙드세요. 그럼 주님이 그때그때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한 주님의 길로, 이러한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붙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지금 가라 하시나 앉아있으라고 하나 주님이 말하라고 하나 말하지 말라고 하나 주님이 하라고 하나 그만하라고 하나 새겨서 방법을 표면적인 방법을 따라 앉아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승리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잡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 아직도 내가 십계명을 지킨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건강을 과신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텐데 주님 이제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채우시고 그럴 때 하늘의 보화로 채우시며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믿을 수 없는 많은 것들에 오직 믿을 수 있는 한 분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또 우리의 가정 되게, 우리의 교회 되게, 우리의 직장 되게, 또 우리의 사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